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5월 19일 화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하루 세계는요,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에 관심을 집중했는데요.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 테라퓨틱스가 코로나 항체 형성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모더나 측은 이 코로나19 백신 후보 mRNA-1273의 일상 임상시험에서 시험 참가자 45명 전원에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고 했는데요. 회사 측은 올 가을부터 비상 상황에서 일선 의료진에 한해 백신을 접종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내년 봄부터 접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네요.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기대와 달리 보수적인 전망도 있는데요. 글로벌 분석 기업 클래리베이트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공률은 5%에 불과하고 승인에는 5년 2개월이 걸릴 거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뭐 희망적인 전망과 보수적인 전망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일말의 희망의 씨앗이라도 볼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고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연구 집단이 더 박차를 가해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백신이 일상에서 널리 쓰일 수 있기만 바랍니다. 뉴스통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최유한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하는 더 깊은 뉴스 코너에서는 더 깊이 있고도 흥미로운 뉴스의 참세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도 많이들 좋아하시는 금에 대한 모든 걸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감동과 재미가 넘치는 사람 이야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와 날씨, 환율, 기름값, 금값 정보도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을 비롯한 47개국에 1억 8,3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현지시간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로나19가 식량 위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전파 우려로 나라마다 국경을 폐쇄하면서 세계 물류망이 영향을 받았고 농업에 의존하는 취약국들은 농번기 작업과 수확 활동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파종과 수확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1969년 대한항공 칼 여객기 납치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18일 북한이 지난 2월 24일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유엔 내 위원들은 북한에 50년 전 항공기 납치 당시 강제 실종된 11명의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번 서한은 이에 대한 답신입니다. 북한은 칼기 납치 관련 혐의는 적대 세력이 조선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작한 정치 공작의 연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73차 세계보건총회 초청연설에서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힘은 비루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이라며 연대와 협력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닫혔던 학교 문이 20일 고등학교 3학년 개학을 시작으로 다시 열립니다. 원래 개학일이던 3월 2일 이후로 따지면 79일 만에 개학하게 된 셈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았음에도 교육부가 등교 개학을 추진하는 것은 올 가을 2차 대유행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기한 등교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년도 방역 방안을 마련해 예정대로 등교 개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미국 스위스 블란서 공동연구진이 사스 완치자로부터 불리한 항체를 이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18일 과학잡지 네이처에서 사스에서 완치된 사람에게서 분리한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이전에 분리해낸 항체 25개 가운데 8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또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S309로 명명된 항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중화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대만의 참여를 배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성명을 내고 대만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억제 노력을 펼친 것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만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지만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의 반발로 2016년부터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폼페이오 장관은 대유행 질병에 대해 저명한 과학 전문 지식을 지닌 대만의 참여를 박탈한 것은 세계보건기구의 신뢰성과 효과를 더욱 손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개학을 단행한 유럽 22개국 교육장관들이 개학 조치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화상회의를 연 교육장관들은 개학 이후 아이나 부모, 학교 직원 사이에서 감염자 수가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의장국인 흐르브츠카의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특별 조치가 행해진 가운데 나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양정화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인가요? 오늘의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예상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강화로 국경 차단이 지속이 되면서 북한에서 환율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2010년대 이후 지금처럼 환율 변동이 심했던 적이 없었다고 하고요. 이 며칠 사이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일이 다반사여서 돈 장사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율이 불안정한 이런 현상, 그럼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건가요?
네, 최근에 달러 환율 변동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면요. 이달 5일 하루 동안만 해도 평성에서는 달러당 북한 돈이 8,150원으로 시작을 해서 8,500원까지 올랐다가 갑자기 7,500원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8,4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4월 말보다 1,000원가량 상승한 수치로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그동안은 이 북한 내에서 달러 환율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던 건가요?
네, 북한 시장에서 달러 시장 환율은 2014년 이후 8,000원대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차단된 이후에는 물가는 물론 환율까지도 연일 심한 변동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현재 소식통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외화 거래를 했던 일반 장사꾼들도 요즘에는 환율 변동으로 손해를 볼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심지어 최근에는 정말 아침 다르고 오후 다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환율 변동이 심하다고 하네요.
네, 이 환율이 아침 다르고 오후 다르다 뭐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좀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현지에서도 그런 혼란상을 대변하는 반응들이 많은데요. 이 평성시장에서 전국 도매 장사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업자들 경우도 최근에 잦은 환율 변화에 머리가 아플 정도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물건을 받을 때와 넘겨줄 때의 환율 변동 폭이 커서 혼란스럽기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 모두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이전에도 1,000원 정도의 환율 변동 폭이 있었다는 점에서 아, 이번도 뭐 크게 뭐 문제가 있진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하지만요. 이 전반적으로 수입산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방심할 수는 없다 이런 목소리도 더 많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환율에서의 손해와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로 외환 거래자, 그러니까 돈 장사꾼들이 여러 가지로 현재 곤란한 처지에 빠져있는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북한의 환율 빨리 안정됐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 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었죠.
네.
예, 북한 강원도의 한 축산기지에서 가축 전염병으로 돼지를 비롯해서 닭, 염소 등 6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고 수의 방역 부분에서 비상이 걸렸다 이런 소식이었는데 이 뒤이어서 황해남도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좀 번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황해남도 해주시와 안악군에서 이달 초순부터 갑자기 돼지들이 코피를 흘리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등 한 우리에서 10여 마리씩 폐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현지 소식통은 가축병이 도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 내각을 통해 수의 방역 부문에서 가축병이 발생한 목장에 각 20명씩 수의 방역 조사조를 파견하라는 방침을 내린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함경북도 경성군과 무산군, 청진시 등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요. 해당 사안은 곧바로 북한 당국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 당국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가 또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요?
네, 이에 대처해서 지난 6일 돼지열병이 발생한 전국의 목장들에는 도시군단과 인민위원회, 수의방역부문 일꾼들이 격리 폐사에 대한 방역 소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죽은 가축들을 무조건 화장하고 집행 정형을 보고하라는 원수님의 방침이 내려졌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수의사들이 병에 걸린 가축의 고기를 먹어도 별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기를 몰래 빼돌리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철저히 금지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네,
하는데요.
이렇게 빼돌리는 거는 가서 먹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예,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빼돌리는 건데
네.
실제로 북한에서는 병에 걸린 가축을 불에 태우거나 생매장하라는 당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몰래 빼돌려 시장에 내다 팔거나 도축을 해서 가정에서 요리해 먹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수의사들조차 전염병에 걸린 고기를 그냥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북한 내에서는 그렇게 유통되는 고기들이 정말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전염병을 감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다고
네.
해요. 당국 차원에서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고기가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로 버려진 뒤에 이것이 다시 잔반사육에 활용이 되면서 전염병이 더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 위에서는 고기를 몰래 빼돌리는 것을 당의 수의방역 방침을 저해하는 반역 행위로까지 규정하겠다 엄포를 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고요. 또 그 책임을 목장의 말단 노동자들에게 묻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현지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19만으로도 벅찬데 가축 전염병이라도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텐데 말이죠.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화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엔 어제 오늘 계속 장맛비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호우주의보도 내려졌고요. 자,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떠신가 궁금해지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비와 관련된 노래를 들으면 더 좋죠. 역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존박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빗속에서 함께 들어보시죠.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뉴스의 참세계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뉴스통의 더 깊은 뉴스, 최요한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또 한 주 만에 돌아오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요. 예. 금에 대한 모든 걸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그동안 몇 번 금값이라든지 네. 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말씀드렸었죠. 세상에 금 안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을 텐데.
맞아요.
오늘은 금. 골드에 대해서 역사부터 해서 금에 대한 모든 것을 슬슬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 금이 언제부터 이렇게 귀한 게 됐는지 저도 궁금해지는데 다들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같이 들어주십시오.
자, 문명의 기원지로 잘 알려진 고대 이집트 하면 가장 뭐가 떠오르세요?
저 피라미드요.
피라미드, 네. 그렇죠. 피라미드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또 그 안에는 네. 피라미드를 지은 파라오. 그 투탕카멘이 쓰고 있었던 황금 가면, 와, 그거 왕의 절대적인 지위를 네.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그 인류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금속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어떤 시대에도 항상 금은 이제 황금성 되게 비싼 거다.
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죠. 북한에서도 아마 달러와 함께 믿을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사람들은 금을 좋아할까로 정했습니다.
네, 뭐 저도 좋아하고 아마 평론가님도 좋아하실 것 같고 네, 네. 모든 분들이 금을 귀하게 여기실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금을 좋아하게 됐는지 좀 근원을 거슬러 보면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금은 아주 옛날부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몰라요.
네.
저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요긴하게 쓰는 광물이 있죠. 1000년, 2000년, 3000년 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연금술을 사용해서 금을 인공적으로 네. 만들고 가지려고 했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연금술을 쓰고 하는 게 좀 허무맹랑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 연금술이라는 것도 꽤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죠.
예, 금은 완벽한 금속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흔해 빠진 금속들이라고는 철 뭐 이런 금속들을 완벽한 금속인 금으로
네.
이 변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도 같이 완벽해질 것이다. 아, 오. 이런 믿음에서 생해진 게 연금술이에요.
네.
이게 기원은 이제 이집트에서 황금을 만들려는 시도부터 꾸준히 내려왔는데 워낙 많은 연구와 시도를 하다 보니까 현대 화학의 아버지라 뭐 이렇게 평가받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예. 사실
그 유명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 아시죠?
네.
아이작 뉴턴도 실제로 연금술에 매진했었대요.
아, 사과만
예,
본 게 아니라
예.
연금술에도 매진했군요.
그런데 예. 아이작 뉴턴은 네. 그 금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연금술에 심취한 게 아니라 이거저거 섞어서 반응을 일으키면은 금이 만들어지나? 이게 궁금해서 굉장히 그 호기심이 네.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호기심에서 이렇게 시도했다라고 하네요.
네, 과학자다운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요즘에 치장하는 장신구 또 투자에 쓰이기도 하지만요. 치과나 전자공업, 의료진단 등등 여러 분야에서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금은 이제 원자 번호가 79번의 원소입니다.
네.
기호는 AU, 그러니까 구리, 은, 금을 묶어서 구리족 원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화폐금속이라고 부르죠. 아주 먼 옛날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네.
지금 달러보다 훨씬 더 오래된 기축통화예요.
네.
다른 귀금속처럼 단순한 이렇게 바라보는 관상용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활용도는 정말 그 어떤 금속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이어서 사실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금속이 별로 없어요.
네.
현대 산업에서 미세한 이 기판에 많이 사용되고요. 컴퓨터에 사용된 기판들 있잖아요.
네.
이 팩이 되는 기판에 이 미세 회로에서 금을 뽑으려고 하는 도시광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도시 광산 하면 이름부터 그럴듯한데 정말 예. 뭐 설마 광산이 있고 거기 가서 또 캐는 건 아니죠?
캐는 건 맞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반도체 세척 과정에서 나오는 금을 모아서
네.
이거 회사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주지 않고 횡령해서 120kg, 네. 시가 406만 달러를 챙긴 일단 두 명이 검거되기도 했어요.
네, 자, 뭐 이런 해프닝도 생기는데 네. 쓰임새도 가장 높지만 무엇보다 금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있잖아요. 네. 금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뭔가 네. 귀함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노란색 그리고 붉은색을 잘 반사하기 때문에 밝은 노란색, 황금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옛날 사람이 이런 그 노란빛이 나는 금속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 옛날 이집트 문명에서는 금의 이 노랗게 빛나는 것이 네. 태양과 같다. 또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태양이라고 네. 믿었었습니다. 그만큼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게 태양인데 금을 그와 동급으로 여길 만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네. 사실 금관 있지 않습니까? 금관을 딱 쓰면 이제 임금님처럼 멋있어
맞아요.
보이잖아요. 제가 금관을 쓰면 임금님처럼 멋있어 보일까?
그럼요. 예. 금이 또 사람을 만들 수도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도 쓰면 예쁠 것 같고요. 네.
동서고금의 여처 황금으로 만든 이 왕관을 흔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술품의 재료로 많이 각광받았고요. 또 각국의 국보급 유물에는 금이 다 들어가
맞아요.
있어요. 일본에는 금각사, 미얀마의 쉐다곤 파고다나, 또 이제 인도의 암리차르 황금사원. 네. 뭐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 때 금공예가 굉장히
맞습니다.
발달했었대요.
네.
금관, 불상 등. 그 왜 옛날에 절에 가 보면은 이렇게 그 부처님 상에 황금 부처님 상이 있었대요.
네네.
하도 그 도둑들이 많이 들어서 아예 이제 진흙에다가 도금만 한 그렇게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네. 금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금을 굉장히 좋아하죠.
네. 자, 그런데 이 금이 뭐 여기저기 떨어져 있거나 만들어내기가 쉽다면
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희소성이라는 게 또 금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산업 자재로도 사용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장신구와 투자 재료도 사용되는 이 금이
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양이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한정적이라는 것은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비싼 거예요. 언젠가는 고갈되는 자원이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채굴된 금의 양 약 그 16만 5천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크기로 보면요. 대략 올림픽 수영장 한 3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생각보다 많지 않죠.
네.
그러니까 금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달러는 마음대로 막 찍어낼 수 있는데 이런 돈과 달리 일정한 양을 가지고 있는 금이기 때문에 이 가치는 계속 유지되거나 또는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생각보다 정말 적은 양의 금이 채굴된 것 같은데
예.
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선 미국이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하 발표를 하면 그때마다 금값이 출렁된다는 이 얘기를 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세계에서 기축통화국 달러를 찍어낸 나라가 미국이고
네.
이 미국이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를 발표할 때마다 그러니까 달러가 막 이렇게 약세 강세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때 금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금이 달러의 영향을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고 떨어질 만큼 또 충분히 떨어졌기
네.
때문에 지금 시세에서는 금값이 더 떨어질 것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금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 가격이 떨어질 이유는 없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수요와 공급, 뭐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또 최근에 우리 전 세계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도 있을 텐데 이 팬데믹의 시대에 이 출렁이는 금값 속에 금 투자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게 참 남한 같은 자본주의 네. 국가에서는요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 쪽으로 먼저 보면요. 은행에서 금통장을 만듭니다.
네.
골드뱅킹이라고 하는데 이 금통장은요. 계좌에 돈을 넣으면은 그 계좌에 돈을 넣은 날에
네.
금 시세와 환율에 따라서 그 예금액만큼 금을 적립하는 이렇게
네.
이제 통장이 바로 금통장이에요. 이 통장이 네모나게 생겨서 이게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네.
그런 거예요. 찾을 때는 금 실물이나 실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얘기예요.
네.
두 번째로는 금을 주요 자산으로 하는 펀드, 국제 금시세에 따르는 상장지수 펀드가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런 이제 그 금융상품이죠.
네.
이걸 통해서 금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남한 같은 경우는 금시장 거래가 있어요. 증권사에서 그 금실물 계좌를 개설한 뒤에 주식처럼 금시세에 따라서 금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그 세 가지 투자에는 또 필연적으로 세금이 붙지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네. 부가가치세라든지 이자 배당 소득세라든지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은 적게는 0.3%부터
네.
많게는 15%까지.
더 많네요, 이건. 네.
세금 붙어요. 네. 그래서 금을 통해서 이 세금을 제외하고 시세 차익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적어도 15% 이상의 뭐랄까 이윤이 나야 네. 금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쉽지가 않아요.
네.
마지막 부분 그 하나는 이제 북한에서도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금융시장이 북한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펀드나 계좌 개설은 어렵고요.
네.
실물인 골드바, 금괴를 사는 방법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고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거래 방법도 살펴봤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유행을 하고 있어요.
예.
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데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을 또 드리네요.
그렇죠. 제일 어려운 네. 질문을 제일 마지막에 주셨는데 또 제일 자신 없는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차피 말씀은 이제 남한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우리 남한의 경우는 올해 재테크에서 금 투자는 높은 수익을 올린 반면 주식 투자는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공포감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먹구름을 불러오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지난해 말과 비교해보면은 6% 이상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30% 가까이 이렇게 막 폭락하고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이 금 시장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이죠.
네.
변동성이
그러네요.
굉장히 큰 시장에서 안전 자산으로 꾸준히 금이 꼽히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때쯤 이제 그러면 내년에 금값은 어떻게
그러니까요.
되나요? 뭐 이 질문이 다들 궁금해하실 네. 텐데 금값의 장기적인 전망으로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습니다. 내년 금값이 온스당 $1,200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과 더불어 최근에는 장기적으로 온스당 $2,000를 넘어설 것이다.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투자 네. 자산으로서의 금의 매력은 글로벌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안정성에 있기 때문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금을 좋아하고 금을 인정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이런 희소성과 교환 가치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들도
네.
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금이 돌이켜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던 것이기 때문에
예.
뭐 단기적으로 이게 가치가 떨어지거나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네요.
예.
자, 오늘은 금에 대해서 정말 한번 확 훑어주셨는데 너무나 도움됐던 시간이었고 우리 북한 주민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와, 벌써 11년 전 영화네요. 2009년에 개봉된 국가대표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스키 점프를 소재로 한 스포츠 영화입니다. 운동선수들과 감독,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재밌고 볼거리도 많았는데요. 제 기억에는 스포츠 영화 중 굉장히 큰 흥행을 했던 작품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영화에 잘 어울렸던 영화 음악이기도 합니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습니다.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화요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 피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정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 매주 정말 사람들 만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나보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세계 각 국가 순회들 중에서 습근평 중국 국가 주석 다음으로 북한 주민들께 익숙할 만한 사람을 살펴볼 건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국가 지도자 순회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 푸틴 대통령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푸틴 대통령은 1952년 러시아에서 태어났고요. 레닌그라드, 그러니까 지금의 상트페테르크부르크가 고향입니다. 1980년대 말까지 구소련 시기 국가안보위원회, 즉 KGB 요원으로 일하다가 1991년부터 러시아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는 세력의 가담에 정치를 시작하는데요. 이후 1999년에는 총리에 임명되고 당시 옐친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러시아 대통령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친숙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푸틴 대통령이 그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아, 네, 그렇구나. 네. 몇 명 등장하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 뭐 전 세계 180개가 넘는 국가 중에서 북한이 교류하는 국가는 몇 개가 되지 않잖아요. 뭐 러시아, 중국, 쿠바 등의 국가 정도죠. 이 중에서 북한은 조선 러시아, 그러니까 북한 러시아 관계 또 북중 관계를 중시해 왔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순회들과 꾸준히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네.
그만큼 조선중앙텔레비전에 그나마 자주 등장한 국가 순회가 습근평 중국 국가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요. 그 중에서도 2000년대부터 집권해온 푸틴 대통령을 북한 주민들이 자주 봤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에게는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스트롱맨, 강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왔죠.
네, 그렇죠. 여기에서 강하다는 표현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그런 평가인지는 엇갈리지만 일단 푸틴 대통령에게 에너지 차르, 푸틴 대재단 수식어가 붙어 다녔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 배경은 어떤 건가요?
그 배경에는 일단 20년 가까이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있는데요.
얼마나 오래 집권을 했죠?
푸틴 대통령은 1999년 옐친 전 대통령이 사임한 이후 대통령 대행을 시작하면서 러시아를 통치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때가 47세였는데.
그럼 한 지금 20년 넘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대통령 직무 대행을 시작한 이후에 2000년 3월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3대 대통령이 당선되고요. 이후에 4대, 6대, 7대 대통령에 재집권하면서 러시아 역사상 스탈린 전 서기장 다음으로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장기 집권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뭐 북한을 포함해서 장기 집권하는 지도자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푸틴 대통령에게 강한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걸 보면 뭔가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장기 집권 외에도 국내외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집권 내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선 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지지율을 누려왔는데요.
네, 그 지지율이 얼마나 됐나요?
일단 1999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에는 지지율이 이미 8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와, 굉장한 수치네요.
네, 또 2014년 크림반도 합병으로 러시아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당시 지지율이 85.9%까지 오르면서 러시아 국내에서는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푸틴 대통령은 한겨울 얼음물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야생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강한 지도자 모습을 연출해 왔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연출된 모습이 좀 자기적이지 않나 싶은데 러시아 네. 사람들은 그런 걸 강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런가 하면 푸틴 대통령은 또 그렇게 지각을 많이 하는 순회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지각대장으로도 악명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2013년 이후 17차례에 걸친 세계 순회국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짧게는 10여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이나 상대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 몇 시간 기다리게 한 사례가 진짜 있나요?
네, 뭐 예를 들면 2014년 앙겔라 메르켈 도이칠란드 총리와의 회담장에는 4시간 15분이나 늦게 나타났고요. 또 2016년 아베 일본 총리와의 회담 때는 3시간은 지각했습니다.
와, 이렇게 지각이 네. 가능하구나.
네, 이런 상습적인 지각이 네. 위세 과시형 또는 자존심 지키기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그저 개인적인 버릇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순회간의 만남에서 지각은 큰 결례로 보이는데 반대로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게 만든 대통령이 있다면서요?
네. 푸틴 대통령만큼이나 자존심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지난 2018년이었는데요. 당시 핀란드 헬싱키 대통령 궁에서 미국 러시아 순회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푸틴 대통령은 뭐 지각 많기로 알려져 있었고요. 역시나 예상을 뒤집지 않고 이때도 푸틴 대통령은 예정 시간보단 35분 늦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보다 더 늦은 55분 늦게 도착하는데요. 결국 두 대통령의 회담은 70분이나 늦게 지연되고 이를 두고 외국 언론 등은 지각대장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방 먹었다 등의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두 분 다 좀 어린애 같기도 하고 트럼프도 만만치 않잖아요. 강한 대통령의 모습이. 자 어쨌든 요즘 그런데 푸틴 대통령의 강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흔들리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했는데요. 지난 6일 러시아에서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 첸트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국정활동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러시아 국민 59%가 지지한다. 뭐 나머지 33%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이고요. 이는 한때 80%대의 지지율을 누리며 국내외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온 푸틴 대통령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국정 지지도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네.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경제인데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그렇죠. 네. 코로나19도 사업장 폐쇄와 주민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도 요즘 생산과 소비가 크게 위축되거나 아예 마비된 상태이고요.
네.
특히 최근 기름값이 하락했습니다. 뭐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가 전체 수출의 60%에 가까운 러시아에 기름값의 하락은 국가적인 재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나온 러시아 국민들의 불만이 푸틴 대통령 국정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관측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푸틴 대통령도 이런 상황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왔지만 러시아의 정치 체제상 직접 선거도 국가 순회가 선출되는 만큼 뭐 예컨대 북한이나 중국과는 다르게 러시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평가 앞에서는 약한 지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강한 러시아 대통령이었지만 최근에 그 위세가 급격히 추락했다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죠. 자, 너무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멍때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이 멍때린다는 표현 혹시 여러분도 쓰시나요? 저는 좀 자주 쓰는 편인데 이 표현을 영어로는요. zoned out이라고 합니다. 이 zone이라는 건 보통 지역, 구역을 뜻하는데 out 이걸 벗어났다고 쓰는 거죠. 그래서 I zoned out for a second 또는 I think I zoned out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 멍 때린 것 같아 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20일 수요일은 대부분의 지역이 흐린 가운데 함경도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영하 2도, 해산 4도, 청진 6도, 강계 9도, 함흥 10도, 개성 사리원 원산 11도, 평양 신의주 해주 1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2도, 청진 14도, 원산 16도, 함흥 해산 17도, 신의주 강계 18도, 평양 개성 사리원 해주 19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3에서 6미터로 일겠고 오후에는 3에서 5미터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3에서 6미터로 일겠고 오후에는 2에서 5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미터로 일겠고 오후에 0.5미터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1% 상승한 31.8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금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3% 하락한 1734.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11.77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을 비롯한 47개국에 1억 8,3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현지시간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로나19가 식량 위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전파 우려로 나라마다 국경을 폐쇄하면서 세계 물류망이 영향을 받았고 농업에 의존하는 취약국들은 농번기 작업과 수확 활동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파종과 수확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1969년 대한항공 칼 여객기 납치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18일 북한이 지난 2월 24일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유엔 내 위원들은 북한에 50년 전 항공기 납치 당시 강제 실종된 11명의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번 서한은 이에 대한 답신입니다. 북한은 칼기 납치 관련 혐의는 적대 세력이 조선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작한 정치 공작의 연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73차 세계보건총회 초청연설에서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힘은 비루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이라며 연대와 협력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닫혔던 학교 문이 20일 고등학교 3학년 개학을 시작으로 다시 열립니다. 원래 개학일이던 3월 2일 이후로 따지면 79일 만에 개학하게 된 셈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았음에도 교육부가 등교 개학을 추진하는 것은 올 가을 2차 대유행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기한 등교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년도 방역 방안을 마련해 예정대로 등교 개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미국 스위스 블란서 공동연구진이 사스 완치자로부터 불리한 항체를 이용해 코로나19 비루스 감염을 억제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18일 과학잡지 네이처에서 사스에서 완치된 사람에게서 불리한 항체가 코로나19 비루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이전에 분리해낸 항체 25개 가운데 8개가 코로나19 비루스 또는 이 비루스에 감염된 세포와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S309로 명명된 항체는 코로나19 비루스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중화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대만의 참여를 배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성명을 내고 대만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억제 노력을 펼친 것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만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지만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의 반발로 2016년부터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폼페이오 장관은 대유행 질병에 대해 저명한 과학 전문 지식을 지닌 대만의 참여를 박탈한 것은 세계보건기구의 신뢰성과 효과를 더욱 손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개학을 단행한 유럽 22개국 교육장관들이 개학 조치가 비루스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화상회의를 연 교육장관들은 개학 이후 아이나 부모, 학교 직원 사이에서 감염자 수가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의장국인 흐르브츠카의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특별 조치가 행해진 가운데 나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 오늘 남한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어제는요, 강풍도 크게 불어서 거리를 다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허리케인과 태풍, 사이클론 같은 지구 곳곳의 열대저기압이 지난 40년간 더 독해져온 사실이 위성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하네요. 다 지구 온난화가 그 원인이죠.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 열대저기압이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더 강해지고 파괴적으로 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 있었는데요. 이런 예측이 구체적 통계로 뒷받침된 겁니다. 그래서 태풍도 갈수록 잦아지고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환경오염도 잘 극복해서 자연재해도 좀 덜해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곧 다가올 여름엔 남한과 북한 주민 여러분들 모두 제발 여름재해에 시달리지 않기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만 바랄게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립니다. 산다는 건요, 다 그런 거죠. 이 말 한 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있지 않나 싶습니다. 홍진영의 산다는 건으로 오늘은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